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은 42장에 여호와의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49장 오늘 말씀에 그리고 50장에서 세 번째로 그리고 52장과 53장에 연결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말씀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탄생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몇 절까지 하시느냐 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심되었던 모든 것들이 의심이 완전히 풀리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말씀은 한 150년이나 160년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도 않은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전혀 내 힘이 아무것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신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얼마나 내가 대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알고 그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크기가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복따복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는 이 힘은 굉장한 힘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없이 행사 위주로 가고 무슨 몇 년이 전통이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싸움질이 일어나고 누가 더 크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잘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막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복따복 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따복따복 가게 되면은 진짜 안 믿는 사람도 견디지를 못해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 되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아주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면은 성경 동화 구연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다 얼마나 재밌게 잘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메시지를 하나씩 딱딱 심어주고 그 삶을 이끌어가면은 그때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다 신앙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와가지고 무슨 파이프 올겐이 있으니 뭐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막 어마어마하고 뭐 그 선교는 막 외국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거 번쩍 빛가하고 난리 법석을 쳐도 그때의 믿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정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토리가 되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럴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그것이 12단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느 걸 느꼈냐면 그 장로님이 수억만금을 나에게 갖다 준 것보다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이걸 완전하게 알고 있구나. 목사님의 의중을 완전하게 지금 알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기쁘고 지금까지 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기뻤던 걸 들으면 아마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멘 아멘하고 말씀 받으면서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인정하고 걸어가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이 오시기는 700년 전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어느 때에 오실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처신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 소리내서 한 거 아닌 거예요. 그 믿었다는 건 뭐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나도 교회 다녔지만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거 저거 모르니까 뭐 예수 믿어 똑같은 거죠. 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 사람처럼 봐주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아요. 이 밤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말씀을 창세기부터 따부 가르쳐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힘 있고 능력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있는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내야 하나님 그 교회에다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의 이 탄생이 될 때에 한번 보세요.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누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주님은 언제부터 계신 주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예.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듯이 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복중에서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사실을 내 자신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자신 스스로가 믿지 못하면은 훌륭한 교사님들이 애기들 앞에 가르칠 때는 양복 입고 다 가르치다가 예복은 복만 입혀놓으면 술 먹고 그 전주에다가 소변 보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진짜 이렇게 멋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잘못 옷을 갈아입기 시작을 하면은 천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2절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습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잘 갈아서 치면은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칼같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의 손그늘에, 여호와의 손그늘에 숨겨주셨다. 어느 때까지? 주께서 허락해서 일을 하실 때까지.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이 카르마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단의 권세 그대로 꺾어버립니다. 칼은 치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칼은 어떤 거예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판단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까지도 그 말씀 앞에서 이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알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단의 권세는 머리를 깨뜨리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힘있고 능력있는 영권있는 종들이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바라본 사람들이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은밀히 감추면서 무릎을 꿇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역사와 함께 하나가 될 때 말씀의 권세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합하게 되면은 이게 영권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도 소중하게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또 우리도 다 종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주님의 종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또 나에게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숨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은 화살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똑같은 성도님들끼리 모여 있으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나오는 순간에 내 주위에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갈 뒤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칼고 닦았던 말씀이 한마디 툭 던지는 순간에 금방 쓰러져 죽을 순간이 되었음에도 그 말 한마디 위로가 되듯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위로, 고난 중에 받았던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때 위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이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은 일어서기 시작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형만 있으면서 주의 성령님의 능력이 없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번드름하게 설교한들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한방 쳐보면 가지하고 알고 있어요. 네 강단에 내려오면 한 방 때려보면 너 끝난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는 능력과 권세의 힘을 얻어서 하나하나 한순간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가려지는 말씀이 나가면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게 3절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소명은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거는 또 뭐예요? 또 사명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받게 만들고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 부르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3절에 그래서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한 말이면 그게 뭐입니까? 바로 주님의 속에는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온 우주, 유니버설 처치의 머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낼 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 교회인 걸 믿습니다. 충만해야 될 것이. 그런데 이제 4절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었던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아무런 죄가 없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데 조롱해버리고 하는 이런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나가실 때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우리 주님의 그 인성을 잘 나타낸 거예요. 목말라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했던 거 인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 미친 광풍 속에서 우리 주님 배 뒤에서 주무시고 있었던 거예요. 피곤한 인성 때문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의각에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라는 것은 실제로 이걸 불평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봐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완전히 의롭게 보실 수 있는 자신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생활에 나갈 때에 사람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예. 그때 내 자신이 떳떳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힘 있는 것 같고 능력인 것 같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너는 아니야 라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다면 이것은 첫 번째로 말씀이 증명을 해줘야 되고 내 양심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죄악된 일을 하고 난다면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 잘잘못에 대한 이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받을 상금만이 있는 거지 보응 다른 받을 만한 건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한마디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셔서 보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셔서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했는데 태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또 더 넓게는 이제는 야곱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크게 벗어나질 않았잖아요. 주로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뭐 다른 외국을 많이 막 미국 쪽으로 하거나 그렇질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 전 세계의 빛으로 나타나신 거죠. 예. 이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의 구원받은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당할 수 있는 게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여호와의 종을 마음대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 같은 데 보면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멸시를 받아 버림받아 되었대. 누가 그걸 자기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모든 왕들이 보고 일어서야 되고 고관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밖에 없도록 영광스러운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야기한 누가 이것을 믿었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7장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아하스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 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는 믿어지느냐? 주께 은혜 받은 자는 믿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상급 받을 것이 믿어지고 영원한 상급에 들어가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이 땅의 교회 생활 하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삶과 자기 자신을 조심할 수 있지요. 조심할 수 있지요. 목사가 이것을 알아야 삶과 조심하면서 성도님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노예 정치, 그리고 뭐예요? 총회 정치, 이곳에 길이 들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 오셔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있으면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 처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주로 많이 만나고 사는가? 우리는 불신자들 속에 사니까 불신자들을 상대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신앙의 길에 섰을 때 신앙생활 때 나는 누구와 가장 가까이 하고 사는가에 아마 우리 자신들이 한번 아무도 없는데 물어볼 거라면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 실패가 여기서 왔구나 아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믿은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믿음이 더 발생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더 발생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아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내 영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그냥 정리하면서 마치겠어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밤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에 항상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내 동료들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가 내 주위에서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똑같습니다. 뭐 목사라 해서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미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포로로 잡혀가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는가 없다. 그러면서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계속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온 경남 창녕 사건 알지 않아요? 9살 먹은 그 애기 쇠사슬로 목에다 매버리고 엄마는 친엄마인데 아빠는 이웃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쳐 왔잖아요. 친어머니도 어때요? 학대해버리고 이부 아버지는 뭐 손가락을 지저분해가지고 이 지문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면 개돼지 취급을 하고 만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런데 이 남편에게 난 새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금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힘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김경윤 목사 잊지 않은데, 김경윤 목사 잊지 않은데,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너 이름을 내 손에다 쓰겠다, 내 손바닥에.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양이나 그런 소 같은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들에게나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손바닥에도 자기 주인의 이름을 손을 찍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이름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겼다는 것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통증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새겼어요?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너를 생각해서 하려고.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너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 주님이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잊는 뭐가 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하나님이 어디서 매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지 뭐 하나님 어디냐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말은 이 당시는 그런 거 없겠지요. 그러나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황폐되었던 이 모습,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 완벽하게 세워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참 신앙생활 제가 할 때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야 되지만 현재 바빠서 세상 속에 살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피곤하고 지쳐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헌금하신 모습들을 보면 참말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말이죠. 어떤 분은 이제 무명으로 냈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500만 원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 쉽겠냐 이 말이에요. 100만 원을 내놓은 거 쉽겠냐 이 말이에요. 10만 원을 내놓은 거 쉽겠냐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5만 원 내놓은 거 쉽겠냐 그 말이에요. 천 원 내놓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번에 이제 오늘 여기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900만 원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무슨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드린 분들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큰 무진 아니지.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이거 사실만큼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 이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으로 한 건 뭐예요? 이거 들지 않아요. 손으로 한 건 뭐 이것도 붙이지 않아요. 모든 하는 일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힘을 다 믿음을 든든히 가지시고 어떤 코로나19가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두벅두벅 믿음의 길로 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